저희들이 계속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7장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가 7장을 그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던졌던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살폈던 1절 말씀에는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독신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살피는 내용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7장 그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우리 받으신 강의안도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7장 10절과 11절은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인데, 여기 결혼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두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이제 믿는, 그 믿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한쪽만 믿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한쪽만 믿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은 앞에 나왔던 7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다음에 또 살피게 될 25절부터 40절까지 내용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 신학적인 하나의 원칙들입니다. 신학적인 원칙. 그래서 지금 결혼이라든가 또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제 신학적인 하나의 원칙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절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다 결혼한 이제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할 때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데, 그리고 강조를 하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지금 이제 이 교훈은 말은 내가 하는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아마 염두에 둔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죠. 이제 이혼을 해도 가한가? 이제 이혼해도 괜찮은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제 이혼을 이제 금하시는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좀 염두에 두면서 먼저 내가 지금 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시다 한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라.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이제 후반부 먼저 보시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제 이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 갈로 부분이 있죠. 갈로 부분. 갈로 부분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만일 갈라섰으면 우리 믿는 분과 만났지만 여러분 이제 무엇을 바울은 인정하는가? 갈라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갈라선 믿는 분이시지만 갈라섰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때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이나 아내와 화합하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무엇은 잘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뭐 또 다시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제 두 사람이 다 믿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 주님의 명령이 이제 갈라서지 않도록 이혼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갈라서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대로 지내든가 아니면 다시 화합하든가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교훈을 하셨고, 그리고 12절부터 내용도 좀 보겠는데, 우리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12절부터 16절은 한쪽 편만 믿는 것입니다. 한쪽 편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은 원래 이방인 지역이었고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중에는 뭐 적지 않는 분들이 결국은 본인은 믿지만 배우자는 믿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여기 또 인상적인 것은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주의 명령. 이것은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내가 그냥 내 생각이다. 내 생각.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이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믿는 하나의 그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버리지 마라. 그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또 13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만일 어떤 여자에게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역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게 주의 명령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생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이제 그 가정을 우리가 지키도록 그 남편 아내를 버리지 않도록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이제 이유를 설명하죠. 왜 이런 교훈을 주셨느냐?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아내도 똑같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결국 이 14절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지 아니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와 그분들이 원하시면 같이 살도록. 결국 이유는 뭔고 하면 바로 믿는 아내. 또 믿는 남편을 통해서 바로 다른 하나의 상대방 배우자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도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아마 여기에도 결혼하신 분들 중에 처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내도 그리고 그 자녀도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의 가정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배우자도 그리고 또 자녀들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가정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는 혼자죠, 혼자. 혼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참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 가정을 잘 돌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배우자도 또 우리 자녀들도 점점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 가정을 잘 지키도록 바울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울에게 그 믿음의 아들, 바울에게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믿고 또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이제 믿지 않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동역자가 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 믿지 않는 분이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노년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참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던 것은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디모데 생각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참 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참 가졌었는데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누가 가졌던 것이냐? 외할머니 지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비록 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셨지만 바로 그 아들 디모데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바로 초대교회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장애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정을 잘 믿음으로 지켰을 때 그 자녀 중에 디모데와 같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더라도 바로 그 상대방이 헤어지는 것 원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그냥 그 가정을 잘 지키도록 바울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5절을 보시면은 7장 15절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믿지 않는 그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갈라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갈라서기를 원하면 그냥 허락해라. 그냥 허용해 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도저히 나는 이 믿음 때문에 당신하고 못 살겠다. 막 그러면 그냥 허락해 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울은 지금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할 때 지금 이런 표현이 있어.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고 싶어 하거든, 그냥 허락해 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묶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제 분명한 원칙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 때 참 그 사람,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지켜서 이제 그 가정이 자녀, 배우자와 또 자녀들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전을 하죠. 그렇지만 또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정말 헤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거든, 그냥 허락해 줘라. 그리고 이제 그것에 묶일 필요가 없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구절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여기 우리 번역은 이제 그러나라고 해서 대조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놓았지만 영어 번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애될 것이 없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 부르셨다. 여러분 이제 어떤 뜻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 이유 없다. 시달리면서 살 이유 없고, 그래 그냥 원하거든, 보내버려라, 보내버려. 야, 그래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16절을 우리가 살피겠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야, 마음 편하게 그냥 보내버려라, 이런 어떤 뜻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뜻. 우리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어떤 뜻이 강합니까? 아니, 너가 얼마나, 너 정말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 너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도 구원할 수 있다, 그거 어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16절 말씀을 통해 다시 15절을 보시면,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은 어떤 뜻에 가깝습니까? 얼마든지 상대방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거든, 그래 막 허락해줘라, 묶일 필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최선의 길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으로 표현하면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한 번 더. 한 번 더 생각해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라도, 여러분 최선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정을 잘 지키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최선의 길인데,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 허락할 수는 있다. 허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선의 길은 아닐 수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믿는 우리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경우,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지금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요?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또 평화로 이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로 대표되는 신앙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기억해야 될 우리가 제일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이 우리가 거룩하고 또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은 인정하느냐? 여러분 갈라서기를 원하거든 우리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먼저는 뭐 다 동의하시는 건 이거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참 사랑으로 그리고 평화로 잘 세워가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믿는 배우자와 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그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잘 끼쳐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인정하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헤어지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가족의 상황과 뭐 지금 2000년이 지금의 상황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족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혼의 경우가 참 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 이혼하신 분들의 숫자가 정말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뭐 이거는 엄연한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믿는 자와 같이 살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과 살면서 결국은 이혼을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깊은 고민 속에 있었던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은 저는 지금 바울도 허락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허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최선의 길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가정을 잘 세워서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나 상대방과 자녀들까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범 답안이지만 때로는 이것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좀 간절하게 구하는 그 시간들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건 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 저는 여러 다른 선택을 하신 케이스들처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거, 연약한 것도 인정하고 또 참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깊이 인정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사람들의 판단과 좀 다른 그런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분들은 참 이제 그 후에 여러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감정에 휩싸이거나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정말 그 후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바로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그런 어떤 거룩과 또 성결에 이를 수 있는 그 영향을 저희들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한번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이 17절부터는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이제 가정과 관련해서도, 또 아니면 때로는 직장,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요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부터 20절 말까지 말씀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도 이제 뭐 NIV 같은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결국 이제 이 단어는 이제 무엇과 지금 이 17절은 무엇과 이어지는 말씀이냐? 16절보다는 15절입니다. 15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갈라서기를 원하거든 허용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허용해라. 그냥 허락해라. 그렇지만 이 말씀과 연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상대방 거룩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 한번 기억해.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봐.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허락했죠. 정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하거든 그래 허락해. 그리고 이 17절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바로 거기에서 그 안에서 걸어가라. 행하라는 것은 걸어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거는 구약에는 어디 사용된 표현이냐?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할 때 그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느냐? 로마서에 보면 은사를 바로 나누어 줄 때, 그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자신의 몫으로 나누어 주신 것처럼, 또 신약에는 하나님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 뭘 나누어 주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각자가 처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고린도 성도들 같으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각자가 처해진, 우리 신학자들은 이 말을 좀 말장난을 잘하니까, 우리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적으로 두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 섭리적으로 두신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어 주셨고,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그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우리 17절 그리고 20절 24절 세 번이나 이 가르침이 표현이 됩니다.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해라. 또 14절 마지막 가르침인데 거기에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지금 세 번이나 바울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피겠는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제 누구 예를 들느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할례자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그러니까 할례자일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일 때 그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교훈합니다. 그리고 19절도 보시면 19절에 할례 받는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도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게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바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앞에서 나왔던 원칙을 강조하죠. 각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또 누구 예를 들으냐? 앞에는 인종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가장 예민했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종으로 있을 때 초대교회 지금 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 그래서 노예들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제 염려하지 마라. 이게 참 이게 충격적인 표현인 게 노예들이, 종들이 얼마나 염려할 게 많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노예들을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물품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이 노예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채찍질로 그들을 학대했던, 이게 너무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그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할 건 많은 종들한테, 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여러분, 그들에게도 정말 그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 한 번씩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인과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 그 주인에게 정말 잘 그 주인을 공경하지만 이제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이용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예외를 허락하고 있는 거죠. 예외를. 지금 바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냥 그거 잘 이용해라, 이용.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뭐라고 했죠?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런 그 사람은 지금 종이지만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됐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종이지만 주님 믿게 되면 이제는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 주께 속한 바로 자유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는 삶의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서 참 이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여러분 종들 보고는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리고 또 자유인들에게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과 주께 속한 자유인 누가 더 높죠? 누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종보다는 자유인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참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죠. 노예들 보고 이야기했으면 종들 보고 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유는 뭔고 하면 너희들은 비록 종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될 때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어. 그리고 상전 그 자유인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인이지만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죠. 23절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종이나 아니면 자유인이나 양쪽의 사람들에게 다 도전을 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종이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바로 백성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거는 노예들 보고 당신의 주인들을 무시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을 보시면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여기 이제 파라라는 이 단어 파라떼오인데 이 파라라는 이 전치사는 뭔가 하면 바로 옆에라는 뜻도 되고 앞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거해라 이런 뜻은 바로 함께죠. 함께.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뜻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해라. 계속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바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결혼뿐만 아니라 직장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변화를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그 이제 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그 지금도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직장을 이야기할 때 이 가르침의 근거에서 우리 직장을 여러분 천직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여러분 이 구절의 근거에서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도 그렇고 또 내가 서 있는 소위 직장 그래서 뭐 여기 종과 자유자처럼 직장도 바로 하나님이 어떤 소위 이것 자체가 바로 이게 부르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직장이 부르심의 내용이다. 이거는 이제 루터가 우리의 직업을 무엇으로 생각했나? 소명으로 생각을 했어. 소명. 근데 이게 가질 수 있는 약간의 위험성은 뭔가 하면 그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가? 우리 직장을 바꾸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될까요? 지금 바울이 이 구절에서 최소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게 한 분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해하실 이 말은 뭔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처했던 그 삶의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처했던 그 삶의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고 하면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운명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뭔가 평생 그 직장 가지면서 살라가 아니라 바로 그 처에 있는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자신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직장 속에 평생 머무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직장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먼저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뜻과 계획에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종으로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 아니면 무할례자 내가 정말 이렇게 불신 어떤 가정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최종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 수도 있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지금 신분이 종이고 노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우리는 파악해야 되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노력들, 그것을 맞추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저는 참 제가 오늘 충분히 뭐 설명을 드렸는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뭐 가정이든 일터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막 가정에 가면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직장에 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직장을 선택했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또 탄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삶의 자리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나도 실패했고 하나님이 실패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허용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길로 만드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허락해 주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냐?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참 가정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 삶의 여건과 환경이 너무 힘겹고 내가 여기는 좀 이제 떨쳐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얼마든지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외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벗어나더라도, 벗어나기 전에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고, 그리고 과거 나의 모든 수고와 사랑, 인내, 노력이 다 어우러진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왔던 삶의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냥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기꺼이 인정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도 우리 성도들이 돌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사람의 기준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딱 되게 되면, 여러분 그분은 무엇이냐? 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구자가 됩니다. 믿음의 선구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처해 있는 삶의 바로 자리 형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선구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